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한 개와 보조 엔진 네 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홍보 담당관은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확한 출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전날인 오늘 양측은 역내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4년 만에 이뤄진 이른바 2 더하기 2 회담입니다. 일본이 오는 5월 남중국해에 이즈모 헬리콥터를 탑재한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군함은 동남아시아 항구들을 3개월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를 경유해 인도양에서 실시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일본에 역내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은 오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오늘 유럽연합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 탈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찬성표가 앞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 정서와 유럽연합의 통치 구조가 평범한 영국인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투표 직후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태평양 섬 두 곳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에게 지문 날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문 날인 외에 인터뷰와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2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난민 수용에 동의했지만 이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 입국을 승인받기 전에 철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들이 수반되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등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리아군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내 반군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반군들이 어제 다마스쿠스 동북부 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친정부군 전투기들이 다마스쿠스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충돌은 반군들이 어제 차량 폭탄과 자살 공격으로 일부 건물을 장악한 조바르 마을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군들은 지난해 다마스쿠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친정부군에게 빼앗겼지만 여전히 동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오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군사 행동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3국 순방 중에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20년간 노력하며 13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돌아온 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뿐이며 지금은 대화보다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 정권이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며 매우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질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기만하는 협상은 거부하는 대신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전방위적인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이례적으로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리에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충돌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만일 한국군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obviously, if North Korea takes actions that threatens the South Korean forces or our own forces, then that will be met with an appropriate response. If they elevate the threat,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는 수준까지 고조된다면 군사적 행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처음으로 예방적 차원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도 군사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전제해 응징 차원에서 경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미 전문가들은 선제 공격 등 무력 충돌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전에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긴급히 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경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도 그런 군사적 행동까지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면서 협상보다 제재와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pathway can only be achieved by denuclearizing, giving up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협상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할 때만이 성취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역시 시기상조라고 말해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닌 압박을 강화할 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16일 CNN 방송에 우리는 육자회담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협상은 이미 다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 대안으로 새롭고 포괄적인 외교와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며 모든 조치를 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준이 최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해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찬성했던 안보리 제재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18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표현을 삼갔습니다. 대신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수준이고 북한 정권의 진로 변경이 긴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서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백악관 관리들은 미 매체들에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이뤄진 틸러슨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과 대화나 협상 없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북한의 우방들을 압박하며 강경 기류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해 22일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대표는 지난 17일 미한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전방위적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비롯해 향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9일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신형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이진우 공보 담당관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정확한 엔진 추력 등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정확한 추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9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터빈 펌프 장치, 조절 계통 등의 정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 엔진이 지난해 9월 시험한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고출력 엔진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시험한 엔진이 80톤 포스, 즉 80톤의 추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를 연결해 지난해 9월보다 추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비추진력이 높은 로켓 엔진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연료를 적게 주입하고도 엔진 효율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정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 시스템이나 단 분리 등 ICBM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엔진은 지난해 9월 사용된 백두산 엔진의 파생형으로 연료와 산화제 등 추진제의 조합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80톤의 추력을 가진 백두산 엔진에다 4개의 보조 엔진까지 달았다면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CBM의 1단 엔진을 완전히 모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거죠, 훨씬. 보조 엔진 4개를 달아서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비추력이 조금만 높아도 엄청 많이 나가요. 또 걔들이 그랬잖아요. 비추진력을 증가시켰다. 그건 비추력을 증가시켰다는 거고, 똑같은 연료를 실어도 추진제가, 비추력이 좋은 추진제가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형태의 ICBM 기술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순식간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향은 하는데 아직은 이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엔진 성능이 좀 9월 달보다는 향상된 그런 로켓 ICBM의 형상을 가진 것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 아직 북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순식간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개발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부 박사는 아울러 제대로 된 ICBM은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바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만든 궤도형 발사 차량은 흔들림이 심해 액체 로켓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한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험이 현실적인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량 살상무기를 테러단체 등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6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PRK's arsena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series of ballistic missile tests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들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Moreover, we have real concerns about the DPRK as a proliferation risk.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자나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험은 현실적인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최근 경각심을 높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엔 안보리 의장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김정남 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And now in Malaysia, where we were all shocked by reports that VX was used to kill Kim Jong-nam.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살해하는데 VX가 사용됐다는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이번 사건은 확산의 위험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추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아카오리 타케시 공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This is a blatan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presents a clear challen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아카오리 공사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2325를 비롯한 안보리 대북 결의들과 다른 약속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상원에서 북한 정책을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 정책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외교위는 앞서 지난달 초 전체위원회에서 북한 정책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올해 115대 의회가 개원한 뒤 외교위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 청문회는 북한 문제가 주요 우선순위임을 보여줬습니다. 상원에서도 115대 회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월 31일 북한 정책을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인준이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로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사고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대북 선제 공격과 체제 전복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회기가 시작된 지 채 3개월이 안 됐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발의된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테드포 하원 의원은 1월 12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 윌슨 하원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월 6일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 달 만에 서명자 수가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인 107명을 넘었습니다.
Well, I'm very encouraged that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understanding of the threat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By the missile testing which is occurring by North Korea.
윌슨 의원은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과 영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의회 내에서 한결같은 초당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며 결의안의 하원 전체 회의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드 요후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 strong consensus, again, with the things we just cited that they have been doing over and over again.
요호 의원은 민주공화 양당은 김씨 정권의 무자비함과 테러 행위에 반대하고 있다며 김정남 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대북 정책 재연을 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공화당 상원의원 5명과 함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엘 프랑켄 의원은 최근 백악관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층 내부에서 매우 강한 불안감을 느껴 끊임없이 원로 간부들을 숙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홍콩 시사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아주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에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친구 등이 없어 매우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도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했지만 2009년 초까지 김 위원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끊임없이 원로 간부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암살한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비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와 함께 북한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멀어지면 얼어죽는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간부들 모두 그만큼 기회주의자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절대로 김정은 정권을 버릴 수 없을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태전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 분석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비핵화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 원하고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태전 공사는 덧붙였습니다. 태전 공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이 핵무기 연구를 했지만 당시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적은 미국과 한국,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김 씨 일가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태전 공사는 또 지구상에서 공포 통치를 일삼는 독재 정권은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의 무장혁명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색출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보내져 가혹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된다고 태전 공사는 우려했습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최근 태전 공사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을 19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권 붕괴와 평화통일 준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행사는 북한 정권 붕괴와 평화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ollapse of the regime is inevitabl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and that we should be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불가피하고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믿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해 김정은 독재체제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행사 기간 중에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sessions to talk about questions like can the existing power structures in North Korea be
예를 들면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데 기존의 북한의 권력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군부나 노동당이 항구적인 변화를 위한 세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은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갖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드 배치의 배경, 또 앞으로의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샹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3월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여유국이 구두로 자국 여행사들의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 고궁과 상가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또 이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달 사이에 36% 넘게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에는 하루 평균 5,200여 명 정도가 고궁을 방문했었는데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는 하루 3,300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인 관광객 덕으로 호황을 누려온 한국의 관광업계와 호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 명으로 이들은 3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절반이 감소할 경우 15억 달러 상당의 매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롯데는 이미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했었습니다. 8일 현재 소방 규정과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된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55곳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100여 개 매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 규모가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롯데 측은 추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반항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부수는 장면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이 한국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항의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은 1,22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양국 간 교역액은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관광업을 넘어 무역과 투자 분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 군사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보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익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를 뭐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북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표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외교 군사 정치적인 수단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힘들게 하겠죠. 한국을 계속.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해도 아 나는 모를 일이라는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서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그해 12월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1월에는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쪽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시간가량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과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드는 동맹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이루어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고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드를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희망을 전달했고요. 시 주석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무역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소식 알아보고요.
예.
오늘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죠.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끝으로 4박 5일간의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날 틸러슨 장관이 시 주석과의 환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의사를 전했고요. 시 주석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로써 미국에서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조만간 중국에서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틸러슨 장관과 시 주석이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습니까?
네, 두 나라가 갈등을 없애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국은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용을 원칙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미중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들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미 양국은 더 좋은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이 최대 공약수만 견지한다면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시 주석이 지역적인 쟁점 문제에 있어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을 존중하며 중미 관계를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 말고도 비공개 대화도 있었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뒤에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예.
이 비공개 대화에서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걸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어느 수준까지 논의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하고 회담에서 다룰 북한 핵 문제와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을 비롯한 특정 현안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충돌을 피하겠다. 기로 하고 또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국 언론은요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날 시 주석의 회동을 포함한 틸러슨 장관의 1박 2일 중국 방문을 평가했습니다.
예.
공개된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틸러슨 장관은 당초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과 거래하는 이 중국 등 3국을 3국의 기업을 제재하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지도 않았고요.
예.
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요. 외교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인 틸러슨 장관이 전날 왕이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연쇄 회담에서부터 이날 시 주석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 측의 노련한 외교에 끌려다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뭐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마치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외교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 틸러슨 장관이요. 중국이 내세운 상호 존중이라는 말을 외교 구호로 인식 못하고
예.
글자 그대로 서로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어떤 실수를 범한 걸로 미국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호 존중이라는 말은요. 타이완 등 주권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 영유권 현안에서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중국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밖에 불충돌, 불대립 이렇게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틸러슨 장관이 수용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틸러슨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쳤는데 중국과 중국에 앞서서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죠.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틸러슨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도착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잇따라 만나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예.
이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으로 이동한 틸러슨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서 두 나라 동맹을 재확인했고요. 이어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강도 대북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 순방에 나섰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19일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예.
오는 수요일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어제는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인 세빗 2017에 메르켈 총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세빗 개막식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원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은 독일과 함께 개방된 체제를 유지하는 이 챔피언 최고가 되길 원한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
두 정상이 동시에 개방을 언급한 것은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자유무역 체제를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유무역을 강화한다라는 건가요?
네, 일본과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연대협정 EPA가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메르켈 총리가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아베 총리도 일본과 유럽연합 간의 그 EPA 조속한 타결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난민 수용 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좀 교환할 전망입니다. 네. 이 경제연대협정 EPA는요, 당사국 간 물품 용역 거래를 할 때 관세를 없애는 이 자유무역 협정보다 더 큰 개념인데요. 예. 관세 이외에 직접 투자와 인적 교류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협정인데요.
예.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간 자유무역 제재인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무산된 뒤에 유럽연합과의 EPA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방문 이후에는 프랑스로 가는군요. 그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원자력 연구 개발 교류 또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를 하고요.
예.
이어서 벨기에에서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경제연대협정 EPA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게 됩니다. 예. 이어서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이탈리아에서는요, 오는 5월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를 초청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의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예, 조금 전에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예.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코미 국장과 로저스 국장은 이 지금까지 도청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없는데요.
예.
언론은 이 두 사람이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증언할 걸로 예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지금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도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청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도청했다는 뜻은 아니다. 뭐 또 여러 감시 방법을 총칭해서 도청이라는 표현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선거본부에 대한 감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역시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도청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요. 오늘 청문회를 주최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어제 폭스뉴스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17일 법무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도 도청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누네스 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감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당초 정보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와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감췄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지난해에 러시아 대사하고 두 차례 만났는데
예.
인준 청문회에서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위증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대한 도청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게 나온 거 없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러시아가 내통했다. 이것도 확실하게 밝힐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정도군요.
네, 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이요. 정황 증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예.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네스 정보위원장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은 가짜 뉴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선거 패배에 대한 핑계로 지어낸 얘기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희한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오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신유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9도, 희천은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1도. 용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0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3도. 사리온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구름이 끼고 장전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3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2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2도. 운기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동해 북부 오전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는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 담당관은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확한 추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첫날인 오늘 양측은 영내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특히 공동경제개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5월 남중국해에 이즈모 헬리콥터를 탑재한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해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군함은 동남아시아 항구들을 3개월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를 경유해 인도양에서 실시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일본에 영내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은 오는 29일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오늘 유럽연합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 50조는 회원국 탈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찬성표가 앞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대 정서와 유럽연합의 통치 구조가 평범한 영국인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투표 직후 데이빗 캐머런 전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태평양 섬 두 곳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에게 지문 날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문 날인 외에 인터뷰와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2천여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난민 수용에 동의했지만 이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 입국을 승인받기 전에 철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들이 수반되는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지 등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리아군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내 반군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반군들이 어제 다마스쿠스 동북부 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친정부군 전투기들이 다마스쿠스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충돌은 반군들이 어제 차량 폭탄과 자살 공격으로 일부 건물을 장악한 조바르 마을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반군들은 지난해 다마스쿠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친정부군에게 빼앗겼지만 여전히 동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